6월 달에 성경적인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3주 연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2월 달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건강한 가정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된 가정 세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아이들은 나라의 보배라 꿈나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인들은 사라지고 없고 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란다고 자부심을 품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성향들이 요즘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교회들도 나름대로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란 매우 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앞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이 믿음과 사랑과 말과 행실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 않는가. 또 하나는 세상의 흐름처럼 육적인 실리를 영적인 유익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의 전문성이 세상에 비해서 훨씬 저하되고 있다. 현저하게 낮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조차도 보면 단순히 시설 확충과 교육기자재 개발에 그치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고의 교육 효과는 최고의 교사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양육 과정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필요한 인재 양성에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죠. 장로 교육도 장로가 되어야 시키는 것이고 집사, 권사 교육도 그때 선출되어지면 반짝하고 마는 것이 평생 교회를 섬기는 교육의 모두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부싸움에 아이들이 망가지듯이 교회 싸움에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흑백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던 1960년대에 흑인 여자가 계산한 궤도를 따라 인간이 달로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시아인 증오 범죄를 멈춰달라고 부르짖는 2021년도에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비행체를 날렸다는 획기적인 사건을 서울 아시아의 미얀마계의 여자가 진두지휘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과 주식 투자, 부동산 말고는 꿈 얘기가 사라진 우리 한국 사회는 누구를 키워내고 있는 거냐며 탄식하는 어떤 한 기자의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주교 추기경의 선종을 많은 지면에 할애하며 미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신교계에서는 언제 세상에서도 추앙받는 지도자를 가지게 될 것인지 스스로 자책하며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는 사이에 종말을 향한 시간은 계속 질주하고 있고 상당수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꿈이 없이 망해가는 세상과 흘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재 양성을 내가 못하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도 찾아서 돕고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게으름이며 우리 스스로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자식도 인재로 키워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자식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에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인재로 키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 부모된 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항이기에 특별히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좋은 책을 몇 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된 책인데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대 출판사에서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두 권의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또 2012년에 지평소원에서 출판하는 것으로 미국의 퓨리탄 개혁주의 신학교 총장이신 조엘 비키 박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든 없든 적극 추천을 합니다. 꼭 읽으시고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또 손주들을 키워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자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라, 이것은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대지가 말해줍니다. 성도의 가정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씨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씨만이 교회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라의 보배라고 한다면 성도의 가정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폐쇄될 뿐인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도 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국가도 연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의 세상은 가정의 중요성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가구 수가 1인 가구라고 하잖아요. 작년 통계에 보면 전체 가구의 30.2%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3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사별하여 혼자가 된 가족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여성가족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족을 이룬다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나라가 출산 장려를 추진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웃인 일본에서는 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만 명이 고작입니다.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비교할 수 없는 일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도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00년도가 되면 사회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교회는 존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10년 후에 서울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서울교회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좋은 시설에 교인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심플한 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 인구를 수입해 오겠습니까? 교인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서울교회 강 예배당에 채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속히 가정을 이루어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민족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뒤바뀌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어느 천주교 사제가 한 강연에서 한 이야기가 저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면서 오리지널 인간과 DNA 인간과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인간은 점점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NA 인간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지면 사이버 인간들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50년 후에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온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그것을 컴퓨터 사진으로 다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 인간에게 주입한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내가 습득한 모든 지식을 마치 컴퓨터 칩에다가 입력시켜놓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처럼 복제 인간 뇌 속에 깔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나 50년 후에 복제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 후손들의 번성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이 충만하셨어요. 또 충분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여자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여자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 여자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를 통해서도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거짓을 행치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치고 열 여자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한 여자에게, 즉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청년들 축가를 부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남자에게 한눈팔지 않는다고 노래를 하던데, 하나님이 지으신 왜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여인에게 거짓되어 행치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도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구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인 것이죠.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으시게 한다는 결혼의 목적을 피력해 주신 것이, 여기엔 동성연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은 성경에서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 금기사항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조장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하며 합법적이라고 내세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 우애 행위는 죄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날 때부터 고자가 되었든지, 또 고자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과 결혼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 상식이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언제 결혼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언제 결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대가 변한 것이지.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시대가 변한 것이지 성경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한 것 뿐이지요. 성경 진리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서 취한 아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말이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남녀 공이 15세 이상이 되면 약혼을 할 수 있고 약혼 후 2년이 되지 않아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 몇 살짜리로 만들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에 축가 재미있던데 2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가 내용이. 성경에 물론 아담을 20살에 만들었다, 하와를 20살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30대 장년이 아닌 싱싱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치는 우리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예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결혼하느냐, 아니면 20대도 안 돼서 결혼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남자들의 그 결혼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5세이고 여자는 30.1세입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실적 상황이 성경의 가르침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송을 부른 두 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이들 노래를 했는데 아이 빨리 낳아서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 나이 아기들 낳고 나서 키우면서 불러야 돼. 근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 세계 때문에 짓누르고 땅에 파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씨를 갖고자 함은 일찍 결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이 사실이에요. 등골 빠지게 일해도 신혼집 마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과거처럼 대가족 제도로 회귀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한 일찍 말이에요. 그래야 철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풍토에 우리도 그냥 짝짝꿍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정생활을 꾸려가겠습니까? 성경대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난이 싫어서 성도들도 쉬운 쪽으로 가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고 아예 안 낳는다고 와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어그러진 세대에 적응해가며 사는 것이 편하고 거스리며 사는 것은 힘들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아니라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15년, 20년 후에 10가정 중에 7가정이 독신가정이라고 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정, 경건한 가정은 분명히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장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봐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가능한 일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비록 세상의 흐름이 성경의 교훈과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도 우리는 성경과 함께 걷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너 일찍 장가가고 일찍 시집 가야 된다.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손주들 이제 다 초등학생 밑에 있는 애들이지만 걔네들의 배우자를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손주가 있는데 너 25살 되면 결혼해라. 네,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찍 결혼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것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제목이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이 일의 의무를 태만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지. 나는 거룩한 씨로 얼마나 번성했나. 아, 물론 목사님 육신의 씨는 별로 없어도 영적인 씨앗은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거뒀는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단순히 자녀 낳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거룩한 씨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손으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후손으로 번성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그 히브리어는요 제라 엘로힘이거든요. 제라 엘로힘. 이건 이 말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룩한 자손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함을 뜻하는 말이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밭에 심는 씨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요 신학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사용되는 용도는 밭에 심는 씨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마는 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후손이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씨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성경에서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 단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아 그러면 하나만 놔도 되는 거냐? 아, 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라라고 하는 이 명사는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교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후손이나 자손을 가리킬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하나의 자손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하나님의 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왕실 권속이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속에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열두 지파를 다 가르쳐서 단수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였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씨로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요 거룩한 자손이요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위적인 산하 제한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산하 제한을 계획하거나 자녀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죄악된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하 제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산하 조절 계획을 따라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속 문화에 깊이 감염된 이 시대 성도들이 의식 속에도 산하 제한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출산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경건한 자손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유익하고 교회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흉폭해집니다.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거룩한 씨가 많은 것이 낫다고 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주님께 경건한 자손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낳을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은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낳을 수 없는 분들은 미혼모 자녀들을 입양이라도 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됨을 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육계를 사로잡아 공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이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고를 강교하게 주입하여 마침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어서 참 학원가들이 많아서 학생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 몇 년 전 동아일보에 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요? 아,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지.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 수 있잖아. 딸아이는 아빠의 대답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한 거라고 기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가정을 꾸는데 내가 보는 아빠의 모습은 너무 힘들게 산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대학 나오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만 줄기차게 강요합니까? 정말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성공이 보장됩니까? 자녀 교육의 근본 목적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인생의 본분을 잘 행하는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키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이들이 들으며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정문에 읽은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이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아닌 것들을 마땅히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박인 것이죠. 부모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고집부터 키우지 마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키워야 합니다. 어린애기가 태어나면 저도 이제 지난 열흘 전에 아홉 번째 손주를 봤잖아요. 제가 내 딸한테 야 너 절대로 고집부터 키우면 안 된다. 울면 다 된다라고 키우지 말고 울어도 소용없다.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이 갓난애기 때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키우기 쉬워요. 배려와 양보보다 먼저 자기 중심의 삶을 터득시킨 열매들이 우리들이 보는 겁니다. 화평보다 독점을 강조하고 섬김보다 섬김 받음을 우선시한 병폐를 보는 겁니다. 자기 희생보다는 남의 희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결과물인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한 원로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손주에게 회초리를 대니까 손주 녀석이 스마트폰을 켜고 할아버지 때려 때려 나 112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장로님 기겁을 했다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사는 아이들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아이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는 부모가 복된 자예요. 저는 이렇게 예배당에 아이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엄마가 존경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나와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엄마 아빠가 내 무릎에 앉혀놓고 나를 위해서 성경 이야기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만 올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목사님들 신방할 때도 저는 애들 있으면 애들 다 같이 함께 앉아서 신방을 했어요. 왜 예배는 어른들만 합니까? 야, 너들은 방에 들어가서 놀아. 아니에요. 같이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함께 부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인문과학책들을 더 파고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한자라도 더 배우고 있는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TV 시청하며 오락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거룩한 자손으로 자라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 때문에 애간장 타지 마시고 당장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아이를 봉사활동도 이 알량한 봉사 점수 때문에 말이죠. 엄마 아빠가 대신 봉사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가 대신 서류를 위조하는 어리석은 일들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도 않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것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 들어 세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하는 법을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학교 갔는지 애들 숙제 잘 했는지 그게 먼저잖아. 항상 내가 이제 제 첫 번째 손주 녀석이 저보다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외할아버지는 뭐든지 오케이야. 아, 외할아버지는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아니, 너는 항상 애야 성경 읽었니?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뭐 들었니? 늘 그런 것처럼 에이 할아버지 재미없어.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렇다고 안 사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영적인 일들을 점검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배려하는 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이 그게 우리 자녀의 복이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내 아이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 동행하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남을 괴롭히거나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도 가진 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아이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일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겨우 1시간 2시간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거루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 믿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사단의 씨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으로 어디 보내야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받게 될까? 그렇게 말할 때 이구동성으로 야, 서울교회 보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교회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력 단절이나 육아의 짐을 도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여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잘 배워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장에 여성 성도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성은 신생아 양육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저도 안 나잖아요. 제가 이런 건 이런 이야기 하죠. 아, 저도 안 먹인 모유보다도 저 그냥 모유가 아닌 수유를 하면 되지 않냐고. 여성에게만 허락한 신성한 임신과 신생아 양육을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